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연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라는 말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한몸 되심을 고백하곤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책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 곧 로고스라고 표현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다고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심지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태초라고 하면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창세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 첫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 창조의 선언 이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수면 위로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 펼쳐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와 동일하게 태초에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단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6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은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태초라는 시간은 우리가 헤아리기에는 굉장히 멀고 아득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시간 밖에 있는, 저희가 말하는 시간 밖에 있는 어떤 지점이고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살아가시지 않고 하루와 천년과 또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보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형체가 되신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로 계시면 사건이 아닌데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본체가 되면 사건이 됩니다. 본문에 사용된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는 본체와 형체로 다르게 번역되었을 뿐 모양을 나타내는 헬라어 모르페로 같은 말입니다. 다만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라고 번역한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일부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은 예수님께서 종이 되십니다. 노예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종으로 번역된 둘로스에는 자기 자신이 자유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둘로스의 정의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파괴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복종시킨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느낄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갈 때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누구일지라도 심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둘째로 하고 나를 조금만 하대하기만 해도 우리는 못 견디며 자존심 상해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기쁨인 자기 자신의 자유와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기한 자율과 자신의 뜻을 다른 이의 뜻을 위해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열망은 그의 뜻을 위해 존재하기에 종인 그는 자신을 주인에게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키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게 이 지점에서 자신의 자유와 하나님의 본체인 신성을 포기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왜 종을 자처하여 당신의 본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가 종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비우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기꺼이 비우시고 빈 그릇이 되십니다. 주인이여, 내 자유와 내 뜻을 모두 비웁니다. 이 빈 공간에 당신의 뜻을 채워주십시오.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뜻을 포기해서라도 주인의 뜻을 품고 싶었던 이 한 종의 고백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주인이여, 이렇게 빈 그릇 된 나에게 당신의 뜻을 담아주소서. 그의 고백은 결연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비워 종이 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과 같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말씀처럼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흙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저주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같은 본질인 흙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벼와 밀과 채소를 먹습니다. 그런데 흙인 사람이 범죄한 까닭인지 땅 또한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사람은 그 땅을 땀 흘려 기경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흙인 사람이 흙을 기경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는 온몸을 구부리고 움직여서 땅을 갑니다. 딱딱한 땅, 메마른 땅, 그곳에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갈고 또 갑니다. 갈아서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하고 땅이 숨을 쉬게 합니다. 땅을 갈 때나 땅의 작물을 재배할 때나 그의 눈은 항상 땅을 보고 있습니다. 흙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흙은 또한 사람인 자신이 맞이할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라도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흙이구나. 내가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은 땀 흘리며 땅을 기경하면서 그 흙을 갈아엎으면서 자신의 본체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몸이 쇠하여 가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자신이 날마다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말 유한하고 무상한 인생이기에 인간은 때때로 공허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흙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영혼을 포기하여 얻은 그 빈 공간, 빈 그릇에 흙이 되어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인생을 담으십니다. 신성을 포기하여 얻은 그 공간에 인성을 담으십니다. 영혼을 가지신 분이 왜 영혼을 포기하고 땀 흘려야 되는 인간의 역사, 그리고 한시적으로 살았다 소멸되고 마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까?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여전히 결연한 태도로 인생이기를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으로 들어오십니다. 주인이여, 내 자율과 내 뜻을 모두 비웁니다. 이 빈 그릇에 아버지 당신의 뜻을 담아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담는데 그곳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이여, 빈 그릇된 나에게 당신의 뜻을 담아 주십시오. 그리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세상의 풍경을 한번 보십시오. 흙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 이 창조주에 대해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았는지, 또 창조주에 대해서 얼마나 묻어져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아우구스도의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따라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을 하러 갔다가 예수를 출산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니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만삭이 된 여인의 모습은 지하철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누구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할 수 없이 그렇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을 가립니다. 못 본 척합니다. 탄생의 기사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말로 예수님을 못 본 척하는, 만삭된 여인 마리아를 못 본 척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세계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더 이상 비워줄 자리가 없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여 비워주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내 그릇을 채우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내 그릇을 비워서 다른 누군가에게 허락하는 일은 낯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성향이 그래서 그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인간들 세계의 큰 흐름이며 특징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한은 이렇게 거절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의 복음서에서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분명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는데 자기를 지은 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분명 그의 백성인데 자신의 왕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를 맞아들일 여관은 이 세상에 없었고 예수님께 오직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이 없는 축사, 구유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한 세계의 모습과 더불어 마태는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세계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았는지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리던 때의 왕이었던 헤롯은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지 못하자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놀랍게도 학살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주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생명이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할 때의 사람은 무력함을 느낍니다. 한 명의 힘을 가진 권력자가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을 함부로 대하고 생명을 죽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무력함은 더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대상화시키곤 합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라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너 정도는, 당신 정도는 희생돼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대상화되고 죽임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 권력자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하시며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는 이러한 헤롯의 잔혹한 학살을 보도하며 예레미야를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리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곳,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곳, 위로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그곳이었지 예수님 시대에만 있던 풍경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텔레비전을 틀어 뉴스를 들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신문을 펴 소식을 살펴보면, 통곡하는 사람들, 애곡하는 사람들, 아예 위로받기를 거절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인간의 세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를 거절하고 죽이고자 하는 세상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허망한 인생을 채우기에 바빠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공간이 없는 사람들과 세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계에도 소망이 있다면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는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을 눈여겨보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이 세상의 숨통 같았습니다. 생명이 머물 공간이 되는 빈 그릇 같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쳐서 주의 여종, 곧 둘로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비워 종의 형체를 품으셨다라고 할 때 그 종과 같은 말입니다. 마리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결혼을 그르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여종 둘로스가 됩니다. 그렇게 빈 그릇이 되는 것은 순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을 바치는, 내 모든 인생으로 응답하는 결단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남은 내 생애를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빈 그릇으로 사는 일은 만삭이 된 채로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는 일이었고 빈 그릇으로 사는 일은 출산할 곳이 없어서 모두에게 거절당하고 축사에서 출산을 하는 일이었고 빈 그릇으로 사는 일은 아기 예수를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돌보는 끝이 없는 것 같은 육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내 몸과 같은 예수를 떠나보내고 그의 죽음을 목도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자신의 온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워 주의 여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자기를 비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생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놓은 마리아에게 머무시고 뿌리를 내리시고 자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인 마리아에게 자기를 내어놓은 빈 그릇이 된 사람인 마리아에게 머무시고 뿌리를 내리시고 자라시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이며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셉은 혼전에 잉태한 마리아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요셉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4절과 25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셉의 응답을 나타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 또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 둘로스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품습니다. 요셉이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혼전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이었고 끊임없이 마리아의 불러오는 배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는 의심과 고민을 견디는 일이었고 또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는 일이었으며 낯선 땅 애굽에서 헤롯을 피해서 살아가는 피난의 여정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역시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요셉의 인생에 머무시고 뿌리를 내리십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역시 종의 형체로 살아가는 마리아와 요셉 인간의 삶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그 터전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자기 비움을 이루고자 자라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계,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세계, 아니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빈 그릇되어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일상과 삶을 들어바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셨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모두 수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성장 과정을 뛰어넘어서 갑자기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작은 모습으로 잉태된 모습부터 시작하십니다. 아기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의 돌봄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기들은 예수도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아기도 스스로 먹고 스스로 입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금세 며칠이면 죽어버릴 존재가 아기입니다. 무력합니다. 무능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울음밖에 없는 그 작고 연약한 존재가 예수님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무력한 어린 시절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말을 배우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상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습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인 엄마와 아빠의 말을 따라하면서 옹알이를 하고 엄마와 아빠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엄마와 아빠에게 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신앙을 물려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영아였고 예수님은 유아였고 예수님은 소년이었고 예수님은 청소년이었고 예수님은 2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단 한 절로 자신의 책에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복음서는 네 개의 복음서 공이 하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책들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서에서는 공이 죽음 직전의 삶에만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의 복음에 2장 52절이 없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삶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2장 52절이 없이 복음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성장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하고 무력한 인간의 인생을 그 길고 긴 성장의 과정을 받아들이시고 살아내는 것이기도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심은 이와 같이 인간의 성장 과정을 수용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기에 영혼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력한 인간의 30년을 예수님은 견뎌내십니다. 빈 그릇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인간인 저희들은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지만 그 이후에도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이르셨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본체셨고 한 몸이셨기에 특별한 과정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고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된다는 것은 온전히 연합해 있던 본체인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던 방식과는 다른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해 가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계시가 아니라 또한 온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십니다.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삶의 마지막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까지도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분명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지실 십자가를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다. 아니다. 예수님이 어찌 그 십자가를 두려워했겠느냐. 인간이어도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단절이라는 말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개념적이다 보니 쉽게 그 의미를 풀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단절이건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도가 진실된 계속되는 대화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아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시고 그 뜻을 품게 되십니다. 기도는 종의 형체를 입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으셨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통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치열하게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치열하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듣고 하는 여정을 사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품는 빈 그릇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삶의 일면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도하는 첫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39절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떠한 큰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기 전에 특별히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서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인간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눈여겨보고 모두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은 나병 들린 이를 고친 후에 무리를 피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6장에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 내려와 아침에 많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 열두 제자를 세우십니다. 밤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람을 찾고 결정하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제자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기도는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뜻을 품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그저 반복적으로 읊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온 삶으로 읊은 기도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빙그릇된 나를 통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께서 빈그릇이 되신 것은 당신을 비우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움은 단지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체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종의 형체가 되어 주인 곧 하나님의 뜻을 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날 때에만 비움은 참된 비움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명상과 마음의 비움을 강조하는 말들이 있습니까?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비워야 비로소 이 마음의 평화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판들은 비움과 해탈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자기가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자신을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비우면 보이는 것이 있겠지요. 하나, 그리스도의 비움은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한 비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움은 비움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결코 비운다고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빈 그릇에 쓰레기가 담긴다면 그 그릇은 쓰레기통 밖에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자 애쓰셨을 뿐만 아니라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온전히 인간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여 그때에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또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때를 늘 염두에 두고 있으셨고 제자들과의 대화 중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는 이 땅의 메시아로 나타나시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셔야 하고 유명해지셔야 하니 예루살렘으로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할 때도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때를 가늠하면서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셨습니다. 때는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기다리는 인생을 사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언제 이루실까? 예수님이 20대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생각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작은 시골 나사렛에서 무명의 목수로 20대 모두를 지냈는데 이런 내가,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날마다 묻고 가늠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마리아로 들려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품으신 뜻이 있단다라는 그 말도 넘쳤고 청년으로서의 혈기도 넘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20대 내내 모든 생을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무명의 몫으로 살아가십니다.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명의 삶을 감당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현실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때를 맞이하시고 십자가를 맞이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흠모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의 모습을 흠모하고 한결같이 사랑해서 정말 노년에도 사랑하고 있는 그 노부부의 모습을 흠모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직하게 절정에 이른 사람들을 흠모하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의 강직한 신앙을 흠모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과정이 없는 결과뿐인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결과보다도 대부분의 시간이 과정으로 점철될 때가 많습니다. 결과는 잠시지만 과정은 깁니다. 금메달 전에는 셀 수 없이 넘어지고 연습하는 외로운 여정이 있었고 아름다운 노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며 사랑하고자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 분야에 정직하게 정점에 오르고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손해를 보고 땀 흘리는 시간들이 있었으며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간으로 시작한 무명의 영아와 유아와 소년과 청소년과 청년의 시절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품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무명의 삶의 자리일지라도 감당했던 그 과정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기에 십자가는 자기 비움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비우고자 끊임없이 종의 형체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채우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허락된 은총이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과정과 결과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버릴 허망한 인생을 받아들이고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는 인간들을 살리셔야 했기에 하나님은 허망한 욕망을 쫓다가 죽어버리는 그 인생들을 살리셔야 했기에 빈 그릇된 예수님에게 사람의 형상을 입히시고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십자가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와 무관할 수 없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과도 무관할 수 없고 인간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인생을 받아들이심과 죽으심 그 사건과도 무관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죽음이 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서 빈 그릇으로 사셨고 빈 그릇된 인생 안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그렇게 살게 된 우리들 또한 빈 그릇의 삶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가신 비움의 길을 가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우님들은 어떤 그릇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것들을 그 그릇에 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돌아보니 끊임없이 채우려만 했습니다. 빈 그릇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사신 예수님을 믿었지만 빈 그릇이 되고 나를 포기하는 삶은 불편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도 품고 어느 정도는 나의 뜻도 잃어가는 그런 보란된 삶, 누가 봐도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채움을 갈망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어떡하지요? 저희들 다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침 사순절 다섯째 주일 주간입니다. 자기를 비운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비움의 절정인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절기에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서부터 참회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저희들을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눈길로 우리를 바라봐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세상에 함몰되어서 향기를 잃은 꽃 조화 같아진 저희들을 주님 품으시사 살아있는 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회할 때에 저희들의 가득 찬 그릇을 주님 앞에 비우게 하여 주시고 그릇을 채우려 했던 꿈과 비전 같은 것들도 뒤로 하게 하시고 그저 날마다 포기하지 않는 대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힘을 내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빈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빈 그릇 되어 내 삶에 담았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 그릇 되어 우리를 살리시고 친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